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7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욥과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 사촌이 땅을 빼앗기게 되면 배가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안타까운 일로 여기겠지만 땅을 산 것과 비교하면 마음의 요동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 욥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거느린 가장으로 다산의 복을 누렸습니다.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의 소를 소유하고 종도 많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부유함을 누린 겁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는 새 친구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부러움의 시선과 질투의 시선이 공존했을 겁니다. 욥이 가진 것이 워낙 많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에 감히 뭐라 할수 없는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고 건강까지도 잃은 욥입니다. 이런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에는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욥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우위에 섰다라고 여기고 우월의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욥이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며 정죄하는 시선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은 시기의 제목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망함은 기쁨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로하는 자에서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편협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몰락한 상황에서 우월의 시선과 편협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죄의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는 새 친구들입니다. 이런 새 친구들의 모습은 사람이 얼마나 편협하며 이기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이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에게서는 참된 위로도 회복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의 호소로 시작됩니다. 욥은 자신을 우월의 시선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반복할 만큼 욥은 간절히 청합니다. 욥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욥은 주변의 모든 자들,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라면 응당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 욥의 말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아닌 지적을, 격려가 아닌 정죄를 행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라고 욥은 말하는데, 이때 내 살로도 부족하냐? 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조각내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세 친구의 정죄함은 부당하다는 말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주장이 책으로 쓰여지고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흔히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는 지우려고 하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말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결백은 바로 그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욥의 이 확신은 훗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세 친구들보다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욥의 시선은 세 친구들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선과 달리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곧 해결사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혹 고난이 극심하여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게 될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 고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힘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겪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세 친구의 시선은 잘못된 곳을 향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네들은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칠까? 또 문제의 뿌리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군.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악인은 죄를 행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이 단순한 논리에 갇혀 여전히 욥의 죄를 찾고 욥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욥의 말을 어떻게 반박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악인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선입견의 우물 안에 있으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악행의 결과라는 것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는 무관한 고난이 존재하고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물 밖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또 악인들이 세상에서 또 형통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시선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세 친구는 29절에서 진노의 칼이 징벌할 것이요 심판할 것이라는 욥의 경고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욥의 시선과 세 친구의 시선은 같은 곳에 있었지만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세 친구의 시선은 우월감과 정죄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우월합니까? 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어야 합니다. 나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은 그를 친히 찾아오사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그 어떤 때에라도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이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은 우월감과 정죄함의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았지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욥과 같이 저희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